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 출범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시간 현재 미국 연방의회 안에 로툰다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의사당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취임식은 한파 때문에 의사당 내부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의사당 안에서 열린 것은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입니다. 또한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취임 축하 퍼레이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백악관으로 돌아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식을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막 선서를 마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워싱턴 캐피탈 원 경기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내일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은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20일 취임 연설에서 설명하게 될 국경 보안 조치는 미국 국경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봤던 것들 중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부터 추방할 것이라는 선거운동 당시 공약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이날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실행할 공약한 이 조치는 그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거라고 로이터통신이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오늘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 미국 국경 관련 비상사태 선포 등을 포함해 200개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함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종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의 영향으로 공직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 어려우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참여하며 늘 다가올 더 나은 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합의한 휴전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해온 인질 3명을 석방한 가운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자 휴전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제 이 합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음 행정부의 몫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휴전 합의 세부 내용 이행의 성공은 끈기와 영내 우리 친구들에 대한 지원의 지속 그리고 억지력이 뒷받침되는 외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일 자국 내에 구금된 2,000명 규모 팔레스타인 수감자 가운데 90명을 풀어줬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는 여성 69명과 10대 청소년 21명으로 알려졌고 이들을 태운 버스는 수천 명의 인파가 기다리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라말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마스도 2020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당시 붙잡아갔던 인질 가운데 아직까지 석방되지 못했던 가자지구에 붙잡힌 98명 가운데 인질 3명을 19일 석방했다고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19일부로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1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등을 환영하면서 7일 뒤에 여성 4명이 추가 석방될 것이고 앞으로 7일마다 3명씩 석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반군단체 일부가 미얀마 군정과의 휴전에 들어갔다고 중국 정부가 20일 발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동맹군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이제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입니다. 바로 몇 분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겁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취임식 상황과 분위기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지 트럼프 프로파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따른 한반도 안보와 미한 관계에 대한 전문가와 정치인의 견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한국은 지금 순서까지입니다. 자,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에서는 BOA 한국어 방송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로도 한국어 동시 통역이 있는 취임식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합니다. 현재 미국 연방의사당에선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는데요. 함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함자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의 감사합니다. 취임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 11시경부터 연방의사당 로툰다 홀 중앙홀에서 시작돼 현지 시각으로 오후 12시 8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방금 전인 오후 12시 2분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었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제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임식은 원래 야외에서 준비되고 있다가 실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당초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취임식은 북극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거행됐습니다. 실제로 이곳 워싱턴의 날씨는 섭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야외로 예정됐을 때에는 의사당 서쪽 광장에 1,400명에 달하는 귀빈들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실내 행사로 바뀌면서 이 절반 수준인 약 600명의 귀빈이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맡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전 현직 상하원 의원 그리고 트럼프 새 행정부 주요 인사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기업인 중에는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지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해외 인사 중에는 하이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중국 한정 부총리 등이 이날 취임식장을 찾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과 먼저 백악관에서 만났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15분경 세인트 존스 성공회교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예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어 벤스 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한 차를 타고 먼저 취임식장으로 이동을 했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차량으로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워싱턴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이 열린 2016년보단 그 열기가 더 뜨거운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집회가 열린 캐피탈 원 아레나의 수용 인원은 2만 명이지만 이날 이보다 훨씬 많은 수만 명의 인파가 입장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도시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라는 구호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가 19일에 열렸습니다. 이들은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등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는데요. 다만 일기 때 비해 시위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일각의 냉담한 분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8년 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의 지지를 받으며 백악관에 입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2017년 일기 취임 때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남은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이 끝난 뒤 관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배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 앞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워싱턴 DC를 떠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퍼레이드를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후 4시 50분쯤 백악관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지난 2021년 대선 패배로 백악관을 떠난 지 꼭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후 오후 5시 5분엔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 행사가 있고요. 저녁엔 축하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많은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얻기 위해 짊어지게 됐습니다. 북한 참전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상, 북한 비핵화, 중국과의 경쟁 등이 국외 문제고요.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과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부터 미국 내 정치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에만 100개에서 최대 2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도 19일 축하 집회에서 여러분을 매우 행복하게 할 매우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의사당 난입 사태 연루자 사면, 성전환자의 군입대 금지, 대중국 관세 부과, 석유 수출 확대 등의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재아 기자로부터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소식 들어봤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마련한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취임식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J.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생, 올해로 78세입니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뉴욕 심장부인 맨하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That a truly successful person, a really, really successful person, and even modestly successful cannot run for public office.
트럼프가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 유명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4년 재임 기간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과 사이에 틈이 벌어졌고요. 중국과는 소위 무역전쟁을 비롯한 전방위적 마찰 속에 양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기 말기인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의 해를 맞아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에게는 큰 악재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며 이번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연방의사당을 습격했는데요. 이 일은 또한 트럼프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일주일 만에 하원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는 2022년 11월 15일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번에도 2016년 선거 때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형사, 민사 소송에 얽혀 있습니다. 형사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이 진행해온 기밀문서 유출과 대선 개입 사건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라 기각됐고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관한 사건 역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법원은 유죄를 확인하는 한편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제50대 부통령으로 취임한 J.D. 벤스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J.D. 벤스는 1984년 8월 2일생으로 만 40세입니다. 트럼프 벤스 팀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벤스는 14대 존 브레킨리치, 36대 리처드 닉슨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J.D. 벤스는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벤스는 오하이오주 아래에 있는 켄터키주 잭슨이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켄터키주 산자락에는 어린 시절 그를 키워준 할머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벤스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됐습니다.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이혼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벤스는 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J.D. 벤스는 미들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요. 여기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우샤 칠루쿠리를 만나게 됩니다. 로스쿨 졸업 후 벤스는 연방지방법원 재판연구원과 개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피터 틸 씨의 지원을 받아 벤처 투자가로 일했습니다. 2016년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과 경제 쇠퇴, 가난을 딛고 실리콘밸리에 자수성가한 투자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020년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벤스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53% 득표율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해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타일과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벤스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벤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도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대하며 트럼프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가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은 이러한 정치 성향과 그의 젊은 나이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스는 부인 우샤 벤스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인도계 이민자의 딸인 우샤 벤스는 첫 남아시아계 세컨레이디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13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혼란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플라이츠 부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식 외교에 대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요?
I know that some critics of President Trump have said his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s isolationist.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이 고립주의적이거나 미국 혼자 방식이라고 일부 비평가들은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두 번째 임기 동안에도 매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그레넬이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된 것에 기대가 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며 친분을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단지 머릿기사에 나르는 걸까요?
Well, speaking for myself,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views his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un as a major success of his first term.
Because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첫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호작용으로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22년까지 중단되는 등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그런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외교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진지하게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저 머릿기사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비평가들에겐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과 일시적 합의만 맺었을 뿐 긴장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에는 빠른 진전을 내서 적어도 그레넬 대사와 북한 간에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외교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그레넬 대사를 거듭 언급하셨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까요?
You know, I don't know, but I will say that Trump naming a close and trusted foreign policy advisor to deal with North Korea sends a powerful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할 외교 정책 고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그레넬 대사를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트럼프 2기 고위직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도 2022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핵심 참모들이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한다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re's been understandable criticism, heavy criticism of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years. Because there's been such a surge in its missile program, and there's been advances.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급진전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임명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든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그들은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는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는 강경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재를 살펴볼 것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조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what's happened in South Korea is very sad. I'm a big fan of President Yoon. I was looking forward to him. Building a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I understand he was working on his golf game. So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역 안보와 세계 안보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솔직히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상회담을 빨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I think it's very important and I've been telling people on this channel and I was in South Korea over the summer and I told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앞서 VOA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고 또 제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 당국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대선 전에 말이죠. 한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한 양국의 현안과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양국의 실질적인 위협인 중국에 함께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요.
플라이츠 부소장님, 윤석열 정부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에 맞선 것으로 미국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한국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친중파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트럼프 정부의 딜레마를 줄까요?
It does. As I said before, this chaos is not good for South Korea or regional security, global security, or U.S.-South Korea relations, and it plays into the hands of Beijing.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혼란은 한국과 지역 안보, 글로벌 안보, 미한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중국은 한국 정부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통일된 한국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매우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Look, I like President Moon and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but there was a perceptio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Moon was too willing to make a deal.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너무 쉽게 거래를 하려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당시 한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추진해야 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관해 같은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반면 진보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외교와 간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보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더 잘 맞는 거 아닐까요?
I think the belief was the approach of Moon and his political supporters were too willing to reach an accommodation.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북한과 타협을 위해 너무 쉽게 양보하려 해서 한국이나 지역 안보,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자 했지만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양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나머지 위험한 양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간 사이에 때때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플라이츠 보서장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추진했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될까요?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Well, Mark Esper is only briefly Secretary of Defense. He was fired by Trump. He's not credible, so I don't take any analysis he has of this situation seriously.
마크 에스퍼는 잠깐 국방부 장관직을 맡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그의 어떠한 분석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미군 주둔 비용 관련 지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방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고 해결될 것입니다. 미한 모두 양국이 직면한 실제 안보 위협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트럼프 2기 정부 아래서 미한 동맹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항상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 의회 안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경우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불안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봤습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직을 이어가실 텐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You know, I don't think too much will change going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he Trump administration. Certainly on the congressional side. Yeah, there's always been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는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항상 강합니다.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 아니라 일본과의 삼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러시아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이라는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이 협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생한 한국 내 리더십 공백 상황이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Obviously,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its political turmoil. We're watching what will happen with President Yoon.
한국이 내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을 막론하고 한국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미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동료 의원들이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초기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요?
You know, I don't think the U.S. South Korea relationship has changed. I think there's strong business-to-business ties, you know, with the chips and science.
미한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덕분에 두 나라 기업 간 관계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양국 관계는 돈독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선거가 있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는 한국에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고요. 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거론해왔는데요.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respond to, you know,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협상 수단인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발언을 실행에 옮긴다면 저희는 한국은 동맹국이자 친구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와 관련해 동맹국이 아닌 일부 적국을 겨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도 있습니다. 의회 내 반응은 어떨까요?
We've heard him talk about that, but we've also heard a lot of Republican governors, a lot of the Republican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의원들도 많습니다. IRA에 따른 많은 투자는 제가 대표하는 주인 캘리포니아와 같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이 아닌 오하이오, 미시간, 엘라베마 같은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도 이런 지역들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는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세금 공제를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Yeah, I mean, we certainly want to see a transition towards electric vehicles, but a lot of those investments have gone to Republican states.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 많은 투자가 공화당 성향의 주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구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없애는데 주저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You know, we can certainly try to codify things, but we also have been work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o get those investments.
물론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게끔 성문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투자가 완료되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때는 물론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You know, we saw him talk about that and perhaps pursue some of that in his first term. But you also saw members of Congress in a bipartisan way.
트럼프 첫 임기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중 일부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당시 초당적으로 협력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의회 내 그런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8년 전과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용 분담금 등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해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의원님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로 조선업을 여러 차례 거론해왔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사안인가요?
Yeah, I think it could. I think that, you know, if you talk to our Navy, you know, we're falling behind. China's manufacturing the vast majority of ships in the world now.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 역량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그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했고 우리는 그들과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서 도전 과제는 없나요?
Sure, there will be members of Congress that are opposed to this. You know, particularly members whose districts build ships. They may say no, we don't, we want to.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박 건조 사업이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그럴 텐데요. 그들은 선박 건조 사업을 미국에 계속 유지하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선박 건조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발전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의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You know, he had several meetings with Kim Jong-un in his first term. It didn't really pan out to a whole lot.
You know, with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여러 차례 회담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현재로선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분명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글쎄요, 지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You know, we'll see what happens. I mean, is there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you know, North Korea?
지켜봐야겠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핵 군축과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혹은 15년 후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심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Yeah, I think so. I mean, I take President-elect Trump at his face value that he will try to bring an end to the
저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협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또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 내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순서입니다.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의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이 20일 오늘이죠.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에서는 어떤 인사들이 참석하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우선 한국 정부에서는 조현동 주미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에선 조현동 주미 대사가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서열 8위인 한정 부주석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특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데 자 한국은 그렇지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 정부가 특사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취임식에 조 주미 대사가 참석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조태열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조기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죠?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당미단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여당이죠.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윤상현, 인용환 의원, 그리고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영배, 홍기원 의원 등 7명이 참석하고요.
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강민국, 조정훈, 김대식, 김은혜 의원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네.
지자체장 중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초청받아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기업인들도 취임식에 참석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재계에서는 우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정 회장은 지난 17일 이를 위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정 회장은 취임식 전후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중순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머물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유진 통산그룹 회장도 취임식에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가면 한국의 그 현대차 그룹은 취임식 행사에 아주 큰 돈을 기부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한국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에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장재훈 부회장과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식 전 만찬에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취임식을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 문제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4년간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완성시켰는데요. 또 한국을 겨냥해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한국 정보 당국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 13일 국회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빅딜 대신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빅딜은 뭐고 또 스몰딜은 어떤 건가요?
네, 말 그대로 빅딜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을 전부 폐기하는 빅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주장해 회담이 결렬됐었죠. 이번에는 이 같은 완전 폐기 대신에 개발 동결, 미사일 발사 동결 등을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 이게 스몰딜의 골자입니다.
네. 한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도중에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올려야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은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30년까지고요.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때 이미 협정이 타결됐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인 거죠.
네.
또 한국은 이미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맹국 중에 최고 수준인데요. 또 한국은 트럼프 1기에 4년 동안만 해도 13조 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고 한국은 미국 무기의 3대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처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김시영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의 날씨,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가끔 약간의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황해도 용현과 평남 남포, 강원도 원산 장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화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남포 쪽으로 바람 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8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용현 지역에 바람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7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8도입니다. 자강도 흐립니다. 중강에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0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원산과 장전 쪽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8도. 함흥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9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2도. 김책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 흐립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1도에 머물겠고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서해상 앞바다 쪽은 오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VOA 한국어 방송 채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 한국어 동시통역과 함께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특집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사당 내부의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7대 대통령으로 선서하고 취임 연설을 통해 새 행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이번 취임식은 의사당 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워싱턴 DC 일대의 한파 때문에 실내 행사로 변경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J.D. 벤스 신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선서하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부인 질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함께 의사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이민과 에너지, 범죄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인 19일 워싱턴 캐피탈 원 경기장에서 연설을 통해 내일 20일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은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20일 취임 연설에서 설명하게 될 국경 보안 조치는 미국의 국경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봤던 것들 중에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것이라는 선거운동 당시 공약을 반복해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수천 명 지지자들 앞에서 실행을 공약한 이 조치는 그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거라고 로이터통신이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취임하는 20일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20일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관련 비상사태 선포 등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함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종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의 영향으로 자신이 공직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 어려우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참여하며 늘 다가올 더 나은 날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합의한 휴전안에 따라 하마스 억류 인질 3명이 석방된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자 휴전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제 이 합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음 행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휴전 합의 세부 내용 이행의 성공은 끈기와 영내 우리 친구들에 대한 지원의 지속 그리고 억지력이 뒷받침되는 외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일 자국 내에 구금된 2,000명 규모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가운데 9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수감자는 여성 69명과 10대 청소년 21명으로 알려졌고 이들을 태운 버스는 수천 명 인파가 기다리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의 라말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마스도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을 때 붙잡아갔던 인질 가운데 석방되지 못한 채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던 98명 가운데 여성 인질 3명을 19일 석방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19일부로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연설을 통해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을 비롯한 조치들을 환영하면서 7일 뒤에 여성 4명이 추가로 석방될 것이고 7일마다 3명씩 석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이번 휴전과 인질 석방 조치를 환영하고 휴전 합의의 원만한 이행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미얀마의 반군단체 일부가 미얀마 군정과의 휴전에 들어갔다고 중국 정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민족민주주의 동맹군이 지난 18일 시작된 휴전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